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셨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감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감각 기능이 있어서 보고 또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고 근데 우리 몸의 감각 가운데 가장 예민한 감각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가장 예민한 감각이 후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후각은 금방 지치는 거예요. 피로해져서 냄새 나는 곳에 오래 있다 보면 그 냄새가 안 나죠? 그거는 이제 이 후각세포가 이제 지쳤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많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곤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처럼 이런 많은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미가 눈이 있긴 하지만은 개미는 멀리 보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사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은 더듬이입니다. 개미가 가지고 있는 이 더듬이가 이제 더듬어서 그냥 우리가 손으로 더듬는 것처럼 그렇게 더듬는 것이 아니라 이 더듬이를 가지고 개미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미가 여러 종류의 개미를 섞어놔도 자기 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냄새를 맡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냄새를 맡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편인지 아닌지 구분도 하고 그래서 이 개미의 더듬이는 이런 후각 기능과 그 다음에 촉각 기능을 같이 겸해서 이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개미에게 있어서 더듬이를 딱 떼내버리면은 개미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눈은 있지만은 그 눈으로 사물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듬이를 의지해서 개미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듬이를 딱 떼버리면 뭐와 같으냐면은 마치 사람에게 모든 감각을 떼내버리는 것하고 감각 기능이 마비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에 비하면은 사람은 훨씬 뛰어난 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곤충보다 또 못한 지렁이 같은 경우는 눈도 없어요, 보면은. 개미는 그래도 눈이라도 달려있지만은 지렁이는 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할 수 있는 그 기능, 감각 기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많은 것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보다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은 초음파를 감지해내지 못하지만은 초음파를 감지해낼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돌고래도 초음파를 감지해낼 수 있고, 그 다음, 박쥐도 이 초음파를 감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초음파를 발사해서 거기서 반사되어서 오는 초음파를 감지해서 깜깜한 밤중에도 사물을 피해 다니면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박쥐가 눈으로 보고 사물을 피해 다니고 눈으로 보고 모기를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음파에 대해서 박쥐나 돌고래는 감각을 하지만은 사람은 그걸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감지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세계 말고 우리 인간이 감지를 못 하는 세계가 있어요. 감지를 못 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이 영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영감이 영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전혀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영감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 영감을 인간이 영감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 세계를 감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 기능이 죽어버리면서 영적인 세계를 감지를 못해냅니다. 자, 오늘 우리 사이버 신학교 동문들이 무전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어제도 우리 작년에 때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다음번에 그 회장님에게 이야기 다음번에 무전전도 여행 갈 때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 텐트도 가져가지 말고 그렇게 무전전도 여행을 가라고 했습니다. 팀을 나눠가 여러 팀이 갔는데 다들 방을 못 얻었다 하더라고요. 잘 곳을 못 얻었대요. 왜? 안 되면 차 안에서라도 자지, 안 되면 텐트 치고라도 자지, 이런 마음인데 무슨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가면서 그렇게 발을 내딛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잠자리를 못 구하고 한 집 구해놓은 집에 가서 다 떼거리로 가서 내가 보니까 민폐가 아닌지. 근데 하여튼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뭐든지 해야 발전이 오고 아마 그 다음번에는 믿음으로 이제 도전하면서 더 은혜로운 간증이 아마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 이제 소망스러운데.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무엇이 발달하냐면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점자라는 이 글이 있어요. 점자가 있어요. 이 점자를 이제 가지고, 글을 읽어요, 보면은. 근데 제가 옛날에 구원받고 학생회에 있을 때 우리 학생회 인도하는 분이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분은 점자책은 이제 부피가 두꺼워요, 보면은. 한 권이 성경 한 권보다 더 큰데 그걸 아예 이제 집에도 이제 성경 세트를 놔두고 예배당에도 있어서 이제 그걸 빼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읽는 속도가 우리 한글 그냥 읽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손으로 글을 읽어 내려가요. 그 점자의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점자에도 가나다라가 있고 기역니은이 있고 이제 아야, 어여가 있어가지고 점자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이 점자는 한글 점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우리 교회 나오는 박현재 형님, 이제 형제님 그 할아버지가 그걸 만드셨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점자의 어떤 그 구성이 이제 손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 손으로 이 글자를 감각해 이 글을 읽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이제 그 맹인들 학교에서 이제 그걸 배우는데 거기서 소경 가운데도 조금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책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좀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점자 감각을 못 익힌대요. 왜? 답답하면 이렇게 해가 보다 보니까 이 감각을 못 익힌대요. 안 보여야 이 감각을 익힌다더라고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대신 이제 손으로 감각을 해가지고 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영감이 죽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고 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인간들은 대신에 무엇으로 살기를 시작하냐면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감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영감은 죽어버리고 이 선악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뭐 사람들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고 하지만 이 영적 세계는 영감 없이 도덕적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선악의 기준을 대신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4장에 딱 넘어가서 영감이 죽어버린 세계에 가서 가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도덕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에서 가인이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땅의 소산을 어디 남의 걸 가서 도둑질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쳤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가인은 성실한 사람이요, 그 다음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부지런히 농사지어 땀 흘려가지고 수고해서 얻은 소산, 정당한 것이고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가인이 왜 분하여 하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낯이 변하면서 분하여 하고 억울해하느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자, 그게 영감이 죽어버린 사람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런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인의 제사를 영감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인의 제사를 한번 검토해보면,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결국 행위에 속한 자,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가인의 그 제사를 받고 가인을 받는다면 그건 성경 전체를 갖다가 뒤집어 엎는 격이고 신앙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한 행위에 의한 걸로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면 우린 지금 신앙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믿음의 어떤 선진들부터 대대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값없이 은혜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세계는 다 폐하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되었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인이 행위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됐다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폐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여러분, 문둥병은 감각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문둥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이 문둥병에 이제 나병균은 공기 중에 나오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는 나병 환자의 진단을 균을 가지고 진단하기가 어려웠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볼 때 비커에다가 아니면 시험관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서 발에다가 대보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으면 그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발바닥에 감각, 뜨거운 감각이 와서 움찔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감각을 마비시켜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하나하나 마디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나중에는 손목까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프질 않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질 않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문둥병인데 성경에 보면 유독 문둥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나와요. 대표적인 문둥병자 가운데 우리 나만 장군을 기억하죠. 여러분, 나만 장군을 보면 문둥병자인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그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이 영감이 없어서 감각이 없는 자가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만은 육신의 병만 문둥병이 아니라 나만은 영적인 감각까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각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가 병이 들어서 문둥병을 고치러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해서 선지자 앞에 갔는데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만의 마음에 푸근한 모양으로 떠나갑니다. 나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써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체 위에 손을 얹고 그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런데 선지자는 나와보도 안 하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푸근한 마음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종들이 나만을 말려요.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큰 일을 하라고 했던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종들은 감각을 가져요. 종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감각을 갖는데 나만은 감각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 신앙의 감각은 마음이 높으면은 이 감각이 죽어버려요. 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감각을 갖는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다 처음 나와봤습니다. 나만도 처음으로 나와봤고, 종들도 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종들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감각을 가지고, 그래, 그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면, 깨끗해지겠네, 낫겠네, 소망을 갖는데 나아만은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아만이 여기까지 왔다가 아람에서 여기 이제 사마리아까지 왔다가 아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불평을 하고 가더라도 여기까지 왔다가 분한 모양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지 안 하고 그냥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나아만에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는 몸도 문둥병이라서 감각이 없지만은 마음도 그가 교만해져 있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감각이 없어서 문둥병과 같은 그런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안 되면은 그 대신에 뭘로 산다고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봤을 때 문제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냐? 뭐가 문제냐? 영적인 감각을 못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크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나 있고 영적인 일을 가로막으며 복음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으면서도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 잘못됐다는 걸 하나 깨우쳐 주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높아버리면은 영적인 감각은 온데간데 없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에서 잘못됐다고 안 여겨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라고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학부형들 있죠? 학부형들이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잘못된 걸 하나 인식시켜 주려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참, 그거 하나, 이게 잘못된 걸 하나 깨우쳐 주려면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안 받아들이죠, 그죠? 요즘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고 인생에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알려주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그 택배가 뭔가 했더니 제 딸이 시킨 택배인데 택배로 뭘로 왔냐면은 노란색 스케이트보드가 온 거예요. 제 딸이 그걸 타고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고생이 치마를 입고 그것도 그 스케이트보드 가운데 이게 좀 고급형이 있고 왜 애들 그냥 장난감형이 있는데 제 딸은 그냥 애들 그 장난감형 그 조만한 그걸 타고 이 내려가는 길이 울퉁불퉁한데 그걸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말린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어제는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언젠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학교 요즘 그거 타고 안 가냐고 그거 타고 학교 가라고 하니까 제 딸이 막 웃어요. 보면은 자기도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생각인 거예요. 그건 길이 평평한 그런 매끄러운 데서 타는 거지 이렇게 막 우리 올라온 게 울퉁불퉁한데 누가 여고생이 그걸 치마 입고 그걸 타고 가겠어. 가다가 벌렁 넘어지면 또 어떡하겠어요. 보면은 그걸 잘 탈 줄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네가 봤을 때 분명히 옳다고 생각해도 어른들이 아니라고 하면 네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다. 네가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지요. 예. 제가 마인드 강연을 하다 보면 강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스마트폰의 그 액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가 종종 있어요.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뭐 폴드폰 이런 폰에는 이게 심지어 플라스틱인 경우도 있었고 강화 플라스틱인 경우도 있었고 뭐 유리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스크래치가 생겨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은 아주 특별한 유리로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잘 안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은 보호 필름을 붙여 다녀요. 이게 스크래치 생겨가지고 바꾸려면은 한 모르겠어 한 10년 써도 스크래치 생길 똥 말 똥이에요. 미국 코닝사에서 특수한 유리를 개발을 했어요. 애플사에서 우리가 이런 터치폰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특별한 유리를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걸 개발만 하면 엄청난 수량이 팔릴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막 연구 개발을 해서 특수 유리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액정 유리가 코닝사에서 특별 개발한 유리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고릴라 3까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고릴라 뭐 4가 나왔는지 5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유리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스크래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호필름 이거 괜히 글씨 잘 안 보이고 이거 붙여 다닐 필요 없다고 제가 선전을 했어요. 같이 일하는 같이 있는 옆에 목사님들 있길래 그 말로 글도 흐리게 보이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막 지문 방지 붙이면 지문 방지는 글이 어른어른하게 보이거든요. 그 떼버리십시오 그거.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 목사님이 마이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넣어놓고 옷을 탁 차에서 꺼내다가 이게 휙 날아가가지고 프레임까지 찌그러지면서 이제 액정이 깨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세게 집어 던지니까 그게 깨지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리고 얼마 안 해서 그 다음번에 옆에 목사님이 그냥 땅바닥에 툭 떨어뜨렸는데 또 깨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보호필름 때락해가지고 꼭 그래도 굳이 내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인정을 안 했는데 또 옆에 목사님이 또 이제 깨먹은 거예요. 지금도 금이 가 들고 다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전해준 말을 그 장로님들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교회 어느 교회라고 안 하겠지만 옆에 양천교회라고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이제 액정을 다 깨먹은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나는 이거 몇 년 써도 안 깨먹고 지금 잘 쓰고 있어가 나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괜찮지. 그 제가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권하지 않고, 왜 청소년들 뛰어다니면서 핸드폰 잘 떨어뜨리는데,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뭘 핸드폰을 떨어뜨리겠나 싶어가지고 알려드렸더니만 충격에는 약한 거는 이제 사실인데, 뭐 나이 드신 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핸드폰을 막 흘리고 막 던지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알려줬더니만, 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손에 힘이 없어 그런지 자꾸 이걸 놓쳐요. 보면은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은 손자를 본,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 목사님이요. 저는 젊어서 아직 손자 손녀가 없지만은, 그래 나이 드신 사람한테도 이걸 알려주면 안 되겠구나. 그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액정 이거 보호필름 떼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감각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어떤 이런 일도 한 번 당해가지고 인정되느냐, 한 두 번 일어나면 인정하냐, 잘 인정 못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다,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내 감각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각이 없으면 이제는 내가 교회의 감각을 빌려야 되고, 인도자의 감각을 빌려야 되고, 하나님의 감각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길을 인도해주면, 길을 찾아갈 때는 소경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길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소경이 지팡이를, 하얀 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데, 혹시 여러분 땅땅땅땅 이렇게 딱딱딱딱 치면서 가는 거 보셨어요? 지팡이를 탁탁탁탁 치면서 가잖아요. 그냥 더듬으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는데 탁탁탁탁 치면서 가요. 그러면 이걸 왜 탁탁탁 치면서 가냐면은 소리를 통해 가지고 공간감을 느껴요. 심지어 이 감각이 이제 좋은 사람은 가면서 골목길을 가면서 이게 골목이 어느 정도 폭의 골목이다, 골목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또 되더라 이 골목이 뛰어 터여가지고 또 다른 골목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다 감지를 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경이 길을 내가 찾아갈 때 자기 감각으로 두드리면서 감각을 찾아가는 거하고, 길 아는 사람이 그 지팡이를 잡고 인도해 주는 거하고 어느 게 쉬울까요? 그 지팡이를 잡고 인도해 주는 게 훨씬 쉽죠. 지팡이 잡아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데려가면 되잖아요. 영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이 영감을 가진 교회에 인도를 받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감각을 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고 살펴보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가 불편하게 여긴다, 종이 불편하게 여긴다, 주님이 불편하게 여긴다, 이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 감각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자기 감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방탕한 가운데 내려가도 감각이 안 와요. 왜? 감각이, 이 감각의 세계는, 영적 감각 세계는 마치 후각이, 인간에게 있는 후각이 정말 예민하지만은 야가 쉽게 지치고 피곤해져 버리기 때문에 냄새를 더 이상 못 맡는 거예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아주 독한 냄새가 나죠. 근데 볼일을 보다 보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한참 있다 보면 코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야가 이제 지쳐가지고 냄새를 더 이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이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 감각을 가지고는 금방 둔해져 버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못 느끼고 뭐가 죄인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감각은 내가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은 언제
내가 이 감각을 얻을 수 있느냐. 앞에 읽은 말씀을 봅시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도움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 연락하고 상합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은 내 혼자서 스스로 감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락하고 상합할 때 결국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게 이제 교회란 말입니다.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할 때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내 혼자 있으면서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감각이 안 되면 만약 빛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서너 명에게 이야기를 해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형제가 볼 때는 어떠냐고 자매가 볼 때는 어떠냐고 서너 명만 이야기해보면요. 대번에 감각이 와요. 대번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 감각이 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혼자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 사람이 고집을 피워요. 고집스럽게 산단 말입니다. 왜?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올랐다는 편에 서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아니 나는 액정 보호 필름 없이 떼내버리고 편하게 더 밝고 더 선명하게 더 잘 보이면서 아무 이상 없이 지냈는데 아이 저 목사님은 양복 마이를 갖다가 든다고 드는 바람 핸드폰이 강하게 떨어져서 깨졌지 그게 보호필름을 꼭 떼서 깨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명 두 명 그렇게 일어나니까 야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 이 말을 멀쩡한 스마트폰이 왜 갑자기 옆에 있는 세 사람께 다 깨지겠어요. 갑자기 지금까지 안 깨지고 잘 지내왔던 분들인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내 혼자서 있을 때 감각되어지는 그 감각으로 사는 사람은 늘 옳아요. 보면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같이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감각이 와요. 그래서 이런 감각은 결국 내 감각을 버릴 때 감각이 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 감각 없는 자는 자기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저래 감각이 없을까? 왜 저래 영적인 감각이 없어?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감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감각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계를 하나 발견했냐면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간의 의를 가진 사람은 되게 악한 사람이고 인간의 의를 버리니까 우리는 의롭담을 얻고 완전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담을 얻은 것은 우리 의의를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의의가 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가 와서 그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의가 우리 마음에 오려면 우리 의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의의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지 못하고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지혜를 못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지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으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사람 누구냐? 자기 지혜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각 없는 자는 누구냐? 자기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감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가 온 것하고 자기 선으로 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보면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왜요? 왜 심히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경험 많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말도 못하지만은,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 내가 영감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케냐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또 도시들은 옛날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활동할 때 도로가 발달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발달되어 있냐면 경비행기가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비행장에 활주로를 닦는 건 쉽겠죠. 그 도시까지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 밀림을 가로질러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경비행장 만드는 게 쉽겠어요? 저는 미골이라는 도시에 가서 경비행장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비포장도로 보셨습니까? 보셨죠, 옛날에? 예. 근데 비포장 활주로 봤습니까? 아이, 세상에, 활주로가 포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비포장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하고 이제 그래도 활주로는 포장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미고리에 갔더니 비포장 활주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진 활주로죠. 그래서 케냐의 이 나이로비에서 이제 전 지역으로 경비행기로 이동하면서 선교를 하고 또 거기 물류를 뭐 그렇게 나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면은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케냐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됩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어떤 선교사도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케냐에서 마나임 바이블 칼리지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지난 100년간 어떤 선교사도 이런 바이블 칼리지를 만든 선교사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난 100년 동안 이런 성경학교를 만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냐면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세운 정식 4년제 신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 각 교단에서 각 선교단체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우리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압니까? 우리가 세운 신학교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물론 우리도 무료 신학교죠. 자기들이 와서 숙식할 때 숙박비만 받으니까 아주 적은 비용을 받아요. 우리는 일주일 이제 한 달에 5일,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와서 수업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학교가 지난 1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학교를 세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케냐 목회자들에게 딱 맞는 신학교인 거예요. 왜? 이 케냐 목회자들은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를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케냐는 누구나 내 목사하고 싶다 하면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나 목사하고 싶으니까 그 이 교단에 속한 걸로 하나 등록해주라 하면은 쉽게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그런 등록증 장사를 해요. 많은 목사들에게 등록증을 복사해 주고는 그 다음에 그 교회로부터 십일조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주면은 수익이 많으니까 그냥 남발을 해요. 근데 이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갈급함이 있는데 신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부분 목회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데 우리는 한 달에 5일만 시간을 내면 되니까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어부는 또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또 장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케냐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인데 이런 학교를 지난 100년 동안 그 어떤 선교사도 이런 학교를 세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세울 수 있었을까요? 지난 100년 동안 케냐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가 갔겠냐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케냐에 42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으로 전부 다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각 부족말로 성경 전체가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족말을 가지고 그걸 번역을 한다. 우리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만큼 케냐에 활발하게 선교를 했고 그렇게 각 부족마다 선교 활동을 해서 부족으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활발하게 선교를 했는데 이런 신학교는 지난 1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신학교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건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 받으니까 지난 100년 동안 수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를 다녀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지 못한 신학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그건 연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게 되어지는 것도 이유가 우리 편에서 이유는 어땠냐면은 우리는 매일을 신학교를 운영할 수업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진이 있어야 되고 수업을 해야 되는, 물론 성경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없어서는 아니고 이걸 계속 매일 뭘 하루 종일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만들어낸 게, 그러면 한 달에 한 주간만 수업을 하자. 한 주간은 뭐 매주 집회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집회한다 생각하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수업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아무도 생각지 못한 신학교라는 거예요. 케냐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신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세계는 지난 100년 동안 수천 수만의 선교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래요. 우리는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일과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감각을 안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감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앙에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은 자기 감각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내 감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감각이 와서 제대로 내 신앙의 상태도 내 모습도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각 없는 자는 왜 감각이 없느냐? 자기 감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고 왜 그것이 안 버려지느냐? 그건 교회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고 교회와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 감각을 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다 보면 자기 감각이 버려져요. 연락하고 상합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감각이 버려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에 있어서 좀 실패한 자가 되고 좀 무너진 자가 되길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좀 망한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지혜도 버리고 자기의 열심도 버리고 자기 방법도 버리고 자기 수단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는 이 삶은 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려고 자꾸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도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꾸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자기 감각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건데 이게 쉽게 자기 감각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마음은 있지만은 감각은 없는 거예요. 영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영감으로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모세에게 그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자기 감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뭐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을 구해주려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같은 감각을 주고 싶어서 모세의 인생에 뭘 주냐면 모세의 인생에 실패를 주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고는 살인자로 오히려 드러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서도 쫓겨나면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감각을 버리게 하려고 망하게 했습니다.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 감각을 믿는 사람인데 그 감각을 버리게 하려고 베드로의 생애에 하나님을 실패하게 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게 했고 부인하게 했고 왜? 베드로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감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을 여러분이 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신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 딱 가보면 아, 저 형제는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저 감각을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 자매는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감각을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게 딱 보여져요. 그게 표가 나요. 자기 감각을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하나 들면 절대로 그걸 못 내려놔요.
신앙에 있어서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자기 감각을 버리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는 법을 못 배운 사람, 물에 빠져 죽듯이 자기 감각을 버리는 법을 못 배우는 사람도 역시 신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찾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참된 진리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찾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혹시 만나봤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참된 교회를 찾고 있고 참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잘 되냐? 안 돼요, 보면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의 참된 교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참된 교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어떤 교회가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 기준에 맞아야 되고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성경적인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가 이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감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앙하기 참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감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각을 버리면 그때 여러분은 감각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 없는 자는 자기가 자꾸 감각을 내보려고 합니다.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감각을 해보려고 하고, 틀렸다면 뭐가 틀렸는지 감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암을 감각해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하면은 집에 가서, 야, 내가 위장에 암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느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주는 감각을 받아야 되는 거지 느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느낄 때는 늦었어요. 내가 암을 느낄 때는, 통증이 와서 암이구나 하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감각은 내가 느끼는 감각이 아니에요. 내 감각을 버리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를 버렸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을 터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 받았죠? 여러분의 의를 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해가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를 버리고 뭘 했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 의를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오지 않는 것처럼 내 감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감각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감각을 가져라가 아니라 우린 이미 감각이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감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감각이 아닌 감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멀어져 있다, 교회와 그 마음이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죄악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는 사람을 하나를 보면, 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한 부분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틀림없이 타락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감각이 안 오니까. 감각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런 감각을 다시금 되살려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감각을 가지고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각을 가지고 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은 문둥병과 같아서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렵지만은 이 죄를 계속 죄를 지으면 죄를 죄로 안 여겨요. 감각이 안 오기 때문에. 이게 큰 죄냐. 죄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각은 내 마음이 어떻게 감각되어지느냐. 그걸로 사는 자체가 벌써 망하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 사는 자체가 이미 그건 망하는 길에 들었었다는 거예요. 내 감각 말고 이제는 교회의 감각이 필요하고 주님의 감각이 필요하고 말씀의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각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자기 감각을 믿지 말게 하려고 실수도 하게 하고 죄도 짓게 하고 허물도 드러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자기 감각을 믿는 사람이 안 되고 망하고 실수하고 악이 드러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볼 때는 참 좋은 거예요. 마치 묻이 드러나라 해서 드러나져서 볼품 없고 험하고 볼품 없는 땅이 드러난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서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기 감각을 버린다면 굉장히 복된 위치가 되는데 여전히 자기 감각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감각을 버리게 하려고 여러분을 하여금 안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감각이 버려지면 그 다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감각을 버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요셉의 청지기와 같은 예를 들면 자기 감각을 가지면 아니 주인님이 지금 시키는 일은 좀 부당한 일 아닙니까? 아니 요셉의 형들 양식을 사러 왔는데 저들은 정탐도 아니고 도둑도 아닌데 왜 처음에는 정탐이라고 몰아붙이더니만 이번에는 왜 또 도둑놈이라고 또 몰아붙입니까? 주인이 당신이 은잔 집어넣지 않습니까? 당신이 돈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자기 감각을 가지면 요셉의 큰 뜻을 펼칠 수 없어요.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놓고는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늘 내가 점치는데 쓰는 은잔이고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언제 점을 쳤어요? 요셉이 언제 은잔을 가지고 점쳤냐는 거예요. 요셉 청지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이 그 은잔 갖고 점치는 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점칠 때 요셉이 은잔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누가 이를 방해하면 산통 다 깬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산통 다 깨고 있네 그 말 들어봤죠? 산통이 뭐냐면 그 점칠 때 이거 흔드는 그 통이에요. 자 흔들어가 점을 탁 뽑는데 점괘를 뽑는데 그 통을 깨버리면 점을 못 본다고 산통 다 깬다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언제 은잔 가지고 흔들거나 뭐 해가지고 언제 점을 쳤어요? 요셉 청지기가 봤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요셉이 지금 청지기에 명하는 일은 부당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감각을 자기 감각을 가지면 요셉 청지기는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큰 뜻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자기 옳고 그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요셉 청지기가 요셉을 바라보면 그건 요셉이 부당한 일을 하고 있고 요셉이 부정한 일을 시키고 있으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감각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감각을 가져야지 그 말은 내가 암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암을 한번 느껴보자. 암을 감각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암을 감각해요? 암은 내가 감각이 안 되는 병인데. 아니 박쥐도 초음파를 감지하고 돌고래도 초음파를 감지하고 심지어 햄스터도 초음파를 감지한다는데 나도 그러면 초음파를 한번 느껴보자. 그 감각 가지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감각은 이미 죽어버린 감각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이미 죄악에 물든 감각이기 때문에 내 감각을 사용하면 할수록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감각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각이 버려진 사람들 보면은 요셉의 청지기나 그 다음 베드로나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나 아나니아가 감각할 때 사울은 핍박자요 해방자인데 하나님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기 감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감각으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게 감각 있는 자인 거예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오늘 저녁에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감각을 버린 사람과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건 자기 감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늘 가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옳고 그런 속에 살면 이제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대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데 교회 앞에 못 대들고 종 앞에 못 대들겠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도 내가 내 감각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가인처럼 대적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내 감각을 가지고 살며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럼 이제 감각을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감각 없는 자구나. 이 감각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각을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의 감각을 받아들여야 되고 종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감각을 살리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감각 없는 자인지 말씀 앞에서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